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사정과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문제는 달라도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고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저께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바로 또 이제 그 회당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늙은 여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참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낫게 한 병자가 바로 훗날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고 보면 참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거무질처럼 엮입니다. 한번 축복의 터치가 딱 들어오면은 그냥 온 집안으로 쫙 퍼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문에 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그 시작이 되어서 이 사위 베드로가 이토록 놀라운 쓰임을 받는 종이 될 줄은 아마 그 사람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만 도미노처럼 딱 예수 믿고 넘어지면 그냥 쫙 다 축복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집으로 가시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친구들 때문에 자기 장모가 먼저 아파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셨다고 했습니다. He came closer. 시몬의 장모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다. 이것은 하늘이 땅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천국이 인간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가까이 서셨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까이 서셨듯이 예수님이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곁으로 가까이 서셨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가까이 서셨다. 영광의 주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서셨다. 오늘도 주님은 고통 중에 고민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서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등장하면 문제가 퇴장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병이 끝났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아주 깨끗하게 그날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참 이걸 보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차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서 죽음에 가까이 있었을 때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가까이 오셔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자리에 있더라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짝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렇게 나음을 입은 여인이 39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began to wait on them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wait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waiter나 waitress에서 랑 똑같은 어근을 쓰는데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은 것만뿐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일어나 사역자가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한 것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확실하면 봉사가 확실합니다. 은혜가 없는 봉사는 없죠.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움받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을 보니까 자신을 찾는 모든 병자들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때는 초저녁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과로하게 사역하셔서 이 주님은 이제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백화점 같은 데서도 이렇게 퇴근할 시간에 걸리면 그냥 종업원이 귀찮다는 듯이 빨리 막 자기 퇴근할 시간이라고 나가버리는데 주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신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병을 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다른 문제를 안고 교회로 나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Each one,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었습니다. 결코 군중을 그냥 한 패키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정성을 기울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보니까 사람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보세요. 능력의 근원이 중요해요. 그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한옥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어렵더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우선순위가 분명한 분이에요. 42절 상반부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했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피곤하게 사역하시고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참 굉장히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져 있던 육체와 마음이 다시 생명수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오늘 정말 힘든 몸을 끌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붙듯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Seek his face always.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10분 기도함으로써 10년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해 주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군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민족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적대시하는 핍박자들에게도 주눅들지 않으셨지만 자기를 우상시하는 그룹에게도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버하기 쉽거든요. 오빠 부대가 너무 딱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드라마 대사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한민족의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죠. 벽을 치고 안주해버리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님 선교지로 파송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직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외국을 왜 돕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드리는 것, 이 은혜를 열방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독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프레시한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딱 24시간 계시면서 이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숨쉴 틈도 없이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며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목회하느라고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보면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 주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나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무대 위의 배우도 감독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그 동안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가 우리가 건강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사셨지만, 공생애를 하셨지만 남들 30년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살려고 하지 말고 굵게 사십시오. 밀도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크니까,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밟히니까 주님께서 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도 예수님의 하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너무나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하루하루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을 순종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